사랑하는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무더위를 뚫고 아침부터 하나님 앞에 와서 기도하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한 분 한 분 주님 품에 품으시고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좋은 아침입니다. 날마다 느끼는 것이지만 우리 새벽부터 또 와서 우리 첼로로도 피아노로 섬기는 우리 성지성 자매님과 우리 김지영 집사님 참 귀하다고 생각하고 또 우리 새벽기도 찬양팀 또 남들보다 먼저 와서 이렇게 찬양으로 섬기는 모습이 얼마나 이렇게 좋은지 모르겠습니다. 우리가 당연히 누리는 것 뒤에는 항상 이렇게 숨은 사람들의 섬김과 봉사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러십니다. 우리가 당연시 누리고 있는 이 많은 것들 뒤에 하나님이 우리를 섬겨주시는 그 사랑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항상 깨닫고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22장 63절부터 71절까지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22장 63절부터 71절까지 말씀을 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대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지키는 사람들이 예수를 희롱하고 때리며 그의 눈을 가리고 물어 이르되 선지자 노릇하라 너를 친 자가 누구냐 하고 이 외에도 많은 말로 욕하더라. 날이 새매 백성의 장로들 곧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모여서 예수를 그 공회로 끌어들여 이르되 네가 그리스도거든 우리에게 말하라. 대답하시되 내가 말할지라도 너희가 믿지 아니할 것이요 내가 물어도 너희가 대답하지 아니할 것이니라. 그러나 이제부터는 인자가 하나님의 권능의 우편에 앉아 있으리라 하시니 다 이르되 그러면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냐. 대답하시되 너희들이 내가 그라고 말하고 있느니라. 그들이 이르되 어찌 더 증거를 요구하리요 우리가 친히 그 입에서 들었노라 하더라. 아멘. 어제 우리는 예수님의 수제자 베드로가 이 대제사장의 뜰에서 세 번씩 연거푸 후 주님을 부인한 이 안타까운 모습을 보았습니다. 이 베드로는 온 세상이 주님을 다 버릴지라도 자기만은 주님을 버리지 않겠다. 감옥에도 같이 갈 것이고 죽음까지도 불사하겠다고 큰소리 뻥뻥 쳤던 사람입니다. 그랬기 때문에 이 베드로의 실패는 참으로 가슴 아픈 것입니다. 인간은 함부로 큰소리 치면 안 됩니다. 자신의 결심과 의지를 또 너무 믿어서도 안 됩니다. 스스로를 너무 믿지 마십시오. 많은 사람들이 자기 개발 그 강의 같은 데 가보면 스스로를 믿어라 그러는데 스스로 믿으면 안 됩니다. 믿음은 스스로를 믿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붙잡는 것입니다. 우리는 상황이 불리해지면은 얼마든지 카멜론처럼 색깔을 바꿀 수 있는 존재들입니다. 우리가 악해서라기보다는 우리가 약해서 그렇습니다. 주님께서는 주님 말씀대로 닭 울기 전에 세 번 연거푸 주님을 부인한 베드로를 질타하지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말없는 사랑과 용서의 눈빛으로 이 베드로를 바라보셨습니다. 베드로는 그 주님의 눈빛을 받아낼 수가 없었습니다. 견딜 수 없는 슬픔에 왈칵 통곡하면서 회개합니다. 그리고 바로 그 순간이 마귀가 베드로를 떠나는 순간입니다. 바로 그 순간이 베드로의 옛사람이 깨어지고 새 사람으로 거듭나는 그런 축복의 순간이 된 것입니다. 계속 이어서 오늘의 본문에서는 예수님께서 겪으신 고초를 보여줍니다. 63절을 보니까 지키는 사람들이 예수를 희롱하고 때렸다고 했습니다. 높은 사람들도 아니에요. 아주 그냥 대제사장 집에서 일하는 하급 병사 하인들 이런 존재들이 감히 하나님의 아들 예수를 희롱하고 때렸습니다. 64절에는 보니까 아주 악한 장난도 합니다. 예수님의 눈을 가린 뒤에 막 사방에서 때린 다음에 누가 때렸지? 너 선지자니까 알 거 아니야? 그러면서 막 예수님을 핍박한 것입니다. 그리고 65절에 보니까 이외에도 많은 말로 욕하더라. 자, 이걸 보면서 무슨 생각이 나냐 하면 요즘 학교폭력에 대한 사회적인 관심이 높아지고 있잖아요. 그런데 제가 이게 신문 보도를 보니까 그 어린 학생들이 한 애를 갖다가 왕따 시킬 때 너무 잔인한 거예요. 어른들도 깜짝 놀라 상욕을 퍼붓고 선생님 안 볼 때 막 때리고 목에 끈을 매서 끌고 다니고 얼굴에 침을 뱉고 물건을 뺏고 그리고 막 가진 욕을 다 하면서 그리고 뭐 카톡으로 문자로 얘한테 계속 악플을 달아주고 이런 몹쓸 짓을 갖다가 얘한테 하는 거예요. 여러분 누구한테 맞아보셨나요? 어떤 사람이 욕지거리 할 때 그거 들어보셨나요? 인격적인 모멸을 당해보신 적 있으십니까? 어떤 분은 한참 권위주의 정권 시대에 검찰에 끌려갔다가 평생 곱게 자란 분인데 들어가자마자 아주 새파란 사람이 그냥 뺨을 때리고 이 새끼 저 새끼 하고 욕을 하고 그러니까 이 사람이 육체적인 고통보다도 너무 정신적인 수치감과 충격에 정신이 멍해졌다고 합니다. 그래서 뭐몇 년이 지나도록 그 충격에서 견디지를 못했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예수님이 겪으신 그 고난이 바로 그런 거라고 보면 됩니다. 예수님은 하늘 보좌에서 내려오신 분이에요. 그 가장 거룩하고 가장 아름답고 가장 고귀한 그 하늘나라에 계시던 주님께서 가장 쓰레기 같은 인간의 그 독을, 영혼의 독기를 그냥 그대로 받아낸 것입니다. 이건 보니까 인간의 독기를 그냥 뿜어낸 거라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 사람이 욕을 하고 남을 때리고 고문을 하고 이렇게 왕따를 시키고 할 때는요, 우리 영혼 속에 있는 독기를 뿜어내는 거예요. 사람이 독기를 뿜어낸다는 거 아시죠? 그래서 우리가 사람들 틈새에 있으면요, 그 독기를 서로 주고받기 때문에 피곤한 거예요. 그래서 인덕이 아니라 인독입니다. 사람이 주는 독기가 이건 무섭습니다. 여러분, 그 좋던 부부도 부부싸움 한번 신나게 하고 나면 막 지치잖아요, 심적으로. 왜냐하면 서로 독기를 뿜었기 때문에. 그런데 이 사람들이 뿜는 이 독기를 주님께서 받아내셨습니다. 그것도 동이 틀 때까지 밤새도록. 만약에 여러분, 자기 아들이 이런 짓 당한다 생각해 보세요. 만약 우리 아들이 이런 짓 당하는 걸 봤다. 제정신이겠어요? CCTV로 누가 찍어온 걸 봤다. 우리 아들이 학교에서 이렇게 당하는 걸 봤다. 슬픔과 분노가 치솟아 올라와서 어쩔 줄을 모를 것입니다. 주님이 이걸 당하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면서 겪는 상처의 대부분은 사람이 준 것들입니다. 사람이 뿜은 독한 말, 사람이 나를 모함하고 비인격적으로 대우하고 악플을 달고 사람이 준 상처가 굉장히 우리를 괴롭게 하는데 주님께서 우리가 어떤 심정인지 정확하게 아신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주님께서 이것을 그대로 겪으셨기 때문입니다. 주님 못 박히시기 전에 이 대제사장의 뜰에서 밤새도록 인간 같지도 않은 사람들에게 받은 이 수모, 이 고난은 우리가 세상 살면서 받은 인간으로부터 받는 그 상처와 고난의 상징과도 같습니다. 동이 트자마자 예수님은 산헤드린 공회에서 또 재판을 받으셨습니다. 당시 전통에 의하면 산헤드린의 재판은 해가 떠 있는 낮에만 열릴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경우에는 뭐가 그리도 급했는지 겟세마네 동산에서 한밤중에 전격적으로 체포해서 밤새 감금했다가 새벽을 기다렸다가 금방 재판을 열어버렸습니다. 새벽을 기다린 이유는 그래도 명목적으로 낮이라야 되니까. 그러니까 이게 거의 불법 재판에 가까운 거예요. 그러니까 이 종교 지도자들이 떳떳하지 못하니까 밤에 다 이걸 처리하는 것입니다. 되게 떳떳하지 못한 사람들이 다 밀실 정치합니다. 은밀하게 합니다. 그래서 거룩은 간단합니다. 다 드러내는 거예요. 고백하는 거예요. 빛 가운데로 걷는 것입니다. 근데 어둠 속에서 행하는 것들은 거의 100% 뭔가 캥기는 거라고 보면 됩니다. 이 어둠의 세력이 이렇게 항상 이렇게 밤에 움직이잖아요. 불법 재판을 합니다. 종들이 핍박했기 때문에 예수님은 거의 잠을 못잔 상태입니다. 고문하는 방법 중에 가장 잔인한 것이 잠안 재우는 거예요. 심신이 지치고 잠못 자고 이렇게 힘든 상태 예수님을 66절에 보니까 예수를 그 공회로 끌어들여. 여기서 끌어들여라는 말이 참 재밌는데 예수님을 잡으려고 준비한 함정 안으로 유인해 드렸다는 것입니다. 67절, 네가 그리스도여거든 우리에게 말하라. 지금 이 사람들이 예수님을 걸고 있는 제목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주장한다는 거거든요. 신성 모독죄에 지금 걸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입으로 이 말을 뱉게 해서 예수님을 잡으려는 것입니다. 그런데 질문이 의미가 없어요. 이미 결론은 나 있습니다. 과정을 거치는 것뿐입니다. 마치 높은 권력층에서 이 사람을 찍기로 하고 잡기로 하고 세금을 조사하게 하고 검찰 조사를 거치게 하지만은 이미 결론은 나 있습니다. 저 사람 잡아야 된다는 거죠. 예수님을 향한 불법 재판이 그것입니다. 이미 결론은 나 있습니다. 질문이 무의미합니다. 재판은 형식일 뿐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런 사람들과 더 이상 대화해야 할 필요가 없다는 것을 아셨습니다. 내가 말할지라도 너희가 믿지 아니할 것이요. 너희가 물어도 내가 대답하지 않을 것이다. 더 이상 우리 대화가 무슨 의미가 있느냐? 너의 마음속에는 이미 결론이 나 있는데. 여러분, 대화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인생을 오래 산 분일수록 그게 절대 안 된다는 걸 알고 있죠. 남북 대화도 계속 결렬되는 판인데 지금 이 대화로 문제가 해결이 됩니까? 이미 영적으로 결론이 난 경우가 있습니다. 너희들 같이 이미 악한 마음을 품고 있는 자들과 나는 더 이상 말할 필요가 없다. 나는 더 이상 너에게 말하지 않겠다. 하나님이 어느 선까지는 우리에게 계속 말씀을 하십니다. 우리가 회개할 수 있고 희망이 있는 때까지 말씀하시지만 마음이 너무 경박해진 사람에게는 하나님 말씀을 끊어버립니다. 그 다음부터는 심판이 옵니다. 이게 무섭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이 그래도 여러분이 야단이라도 치고 있다, 말씀을 주시고 있다, 거기까지는 괜찮은 거예요. 그때는 하나님이 여러분한테 아직 마음이 있는 거예요. 부부가 싸움이라도 한다, 그럼 그 부부 괜찮은 거예요. 사랑하는 감정이 있는 거죠. 부부가 싸움도 안 한다, 그냥 냉랭하다. 그게 진짜 무서운 거죠. 하나님이 그래도 야단이라도 치고 있다, 말씀을 주시고 있다, 그것은 여러분한테 소망이 있다는 것입니다. 돌이킬 틈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끊어버렸다. 그건 이제 그 사람 진짜 큰일 난 거죠. 그렇지만 예수님께서는 이미 이 재판이 결론이 나 있다는 걸 알고 계셨습니다. 이미 사람들의 치밀한 음모가 자기를 옴짝달싹 못하게 몰아넣었다는 걸 알고 있습니다. 우리 같으면 그 상황에서 절망하겠죠. 빠져나갈 구멍이 없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절망한 것이 아니라 선포하셨어요. 69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이제부터는 인자가 하나님의 권능의 우편에 앉아 있으리라 하시니, 이제부터는 십자가 고난 뒤를 의미합니다. 십자가 승리로 구세주의 사명을 성취하신 주님께서 이제 부활하시고 승천하셔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실 텐데, 그때부터는 이제 주님 다시 오실 때는 세상을 심판하는 영광과 권세의 심판주로 오실 것이다. 우리가 보는 상황과 주님이 보는 상황이 달라요. 우리는 지금 현실만 보니까, 인간 세계만 보니까 불법 재판에 걸리고 힘 있는 자들한테 걸려서 옴짝달싹 못하게 이 빅텀이 된, 무기력한 피해자가 된 주님이 보이는데, 주님은 그렇지 않아요. 왜냐하면 주님은 하늘을 보시거든요. 여러분도 성령의 눈으로 항상 하늘을 보기를 바랍니다. 하늘을 보는 사람은요, 아무리 치밀한 인간의 세상에서의 그 트랩에 다 걸려도 하늘을 보기 때문에 당당합니다. 누가 힘 있는 자냐? 하늘 아버지가 힘 있는 자다. 그래서 여러분, 주님은 결코 무기력하게 종교 지도자들에게 힘이 없어서 불법 재판 당하시고 모욕당하시고 그렇게 당하신 게 아닙니다. 요한복음 10장 17절 18절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내 목숨을 버리는 것은 그것을 내가 다시 얻기 위함이니, 이로 말미암아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시느니라. 이를 내게서 빼앗는 자가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스스로 버리노라. 나는 버릴 권세도 있고 다시 얻을 권세도 있으니, 이 계명은 내 아버지에게서 받았노라 하시니라. 아멘. 아, 이 말이 너무 멋있어요. 내가 스스로 버린다 그랬어. 로마군이 힘이 너무 세서 예수님이 어쩔 수 없이 당한 거 아닙니다. 천사 한 명만 내려와도 로마 제국 전체를 전멸시킬 수 있습니다. 대제사장의 뭐 사병들, 그거는 게임도 안 됩니다. 주님은 지금 그 차원에서 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여러분을 괴롭히는 인간의 힘을 두려워하지 마세요. 그걸 너무 복잡하게 묵상하지 마세요. 그건 지금 게임이 안 돼요. 여러분, 그냥 세네 살짜리들이 와가지고 팡팡 총 팡팡 쏘면은 어른들이 아 그러면서 죽을 때 진짜 힘없어서 죽나요? 가짜치도 않아서 죽는 거죠. 죽어주는 거죠. 게임이 안 되니까. 주님께서 이 세상의 권력을 가지고 자기들이 뭔가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을 보면서 그렇게 보시는 거예요. 지금 이게 문제가 아니라 그 뒤에 있는 어둠의 권세와 주님은 싸우고 있는 것입니다. 이 세상의 모든 죄의 무게를 주님께서 짊어지시면서 그 죄를 이용해서 인간을 영원한 노예로 만들려고 하는 어둠의 권세를 지금 깨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어둠의 권세보다 크신 하늘의 영광을 바라보고 있기 때문에 적은 지금 이 눈앞에 있는 종교 지도자들이 아닌 거예요. 여러분, 인간과 싸우지 마세요. 눈앞에 있는 현상에 절망하지 마세요. 여러분은 하늘의 영광을 보아야 될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십자가를 보면서 회개하고 애통해 자복해야 되지만 십자가의 너머를 봐야 됩니다. 거기만 머물러 있으면 안 됩니다. 주님의 십자가는 부활로 가는 과정이요, 하늘의 영광으로 가는 과정이었습니다. 끝이 아니란 말이죠. 그래서 십자가가 반드시 필요하지만 십자가는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에요. 통과하는 것입니다. 생명의 열매를 추수하기 위해서 썩어지는 밀알이에요. 밀알이 썩어지고 나서 끝났다 그런 사람은 없습니다. 가을에 보자 그러죠. 추수를 기다리는 것입니다. 십자가의 눈물을 지나서 우리는 부활의 영광으로 가야 합니다. 승천하실 주님의 영광, 다시 오실 주님의 영광. 그래서 기독교는 승리의 신앙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새벽 기도할 때 맨날 뜨는 그림에 뭐가 나옵니까? 십자가가 있긴 있는데 동이 트고 있어요. 새벽이에요. 새로운 역사의 시작이에요. 그것이 주님이 보는 이 십자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장면을 그냥 보면은 너무나 안타까워요. 귀하디 귀한 주님이 이렇게 인간 같지도 않은 인간들에게 이렇게 괴롭힘 당하시지만 이 더러운 것이 인간의 죄예요. 그렇지만 그 죄를 덮어버리는 하나님의 영광이 있다는 것입니다. 저는 이 종교 지도자들한테 재판을 당하면서 그러나 인자가 하나님의 권능의 우편에 앉아있다라고 선포하는 주님의 모습에서 차원이 다른 주님의 영광을 보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신성 모독으로 끌고 가려는 이 지도자들은 다시 한번 예수께 묻죠. 그러면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냐? 예수님이 그들의 관계를 뻔히 아셨습니다. 예수님의 입으로 그 말을 하게 하려는 거죠. 너희들이 그렇게 말하지 않았느냐? 그러니까 회심의 미소를 짓죠. 그들이 말하되 어찌 더 증거를 요구하리요? 우리가 저 입으로 말을 들었다. 그러나 저들은 죽음 후에 영원한 심판대 앞에 가서 땅을 치고 후회하게 되겠죠. 진짜 하나님의 아들을 거짓 재판으로 죽여버렸으니까. 이 사람들은 잘못된 종교적인 열정에 사로잡혀서 예수님을 예수님으로 알아보지 못합니다. 예수님을 예수님으로 알아보지 못하니까 그의 이름에 합당한 영광을 돌리지 못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날 한국 교회는 예수님을 예수님으로 제대로 알아보고 있습니까? 예수님을 예수님으로 알아보고 있다면 과연 이렇게 방자한 예배를 이렇게 산만한 헌신을 주님께 드릴 수 있을까요? 오늘날 우리가 주님을 주님으로 알아볼 수 있는 눈이 있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이런 무리들 앞에서도 당당히 하늘의 음성을 선포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사람이 자기를 어떻게 생각하는가가 중요하지 않았어요. 하나님이 자신을 어떻게 생각하는가가 중요합니다.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옛날에 70년, 80년대 후반에 나온 대중가요 중에 난 내가 좋아하는 일이라면 뭐든지 한다. 뭐 그런 가사가 있었어요. 예수님한테 그게 확실했어요. 난 하늘아버지가 좋아하는 일이라면 뭐든지 한다. 다른 어떤 은혜 구하지 않는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렇게 자기한테 악플을 달고 거짓 재판을 하고 음모를 꾸며도 예수님은 이 상처를 받지 않았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늘아버지의 사랑이 여러분 안에 가득하다면 여러분 인간에게 상처받지 않습니다. 괜히 그냥 상처를 가지고 묵상하지 마세요. 막 10년 전에 나 괴롭혔던 사람까지도 가지고 큐티하는 사람이 있어. 가해자는 다 잊어버렸는데 우리가 계속 피해자인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그 사악한 인간들이 독소를 던졌는데도 그 안에 풍성, 바다는 그큰 사이즈로 수많은 인간들이 버리는 쓰레기를 다 덮으면서도 잔잔합니다. 저는 여러분 안에 하늘의 은혜가 가득하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지금 차원이 다른 거죠. 하늘을 바라보고 있는 것입니다. 죽음 앞에서도 당당한 것입니다. 아버지 이름을 부끄러워하지 않았어요. 우리는 세상 앞에서 조금만 힘들면 정신없이 주님을 부인하는데 예수님께서는 너무나 당당하게 자신의 아들됨을 선포하셨고 하나님의 아들됨을 부끄러워하지 않으셨습니다. 그 예수의 영이 우리 안에 있다면 우리도 세상 앞에서 주님을 부끄러워하지 않을 것입니다. 당당할 것입니다. 인간이 주는 사악한 칼날을 덮는 하늘의 은혜로 가득 찰 것입니다. 제가 우리 자녀들 위해서 기도할 때 항상 하는 기도가 있습니다. 하늘의 사랑이 이 안에 가득해서 세상이 주는 왕따와 폭력과 독설과 이 사람이 주는 상처로부터 이 아이를 지켜주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람이 이때까지 살면서 얼마나 사람들한테 많이 당합니까? 인간이 품는 도끼를 품고 살면 우리가 하루 종일 얼마나 피곤해요. 그러나 새벽 기도에 와서 엎드릴 때마다 사람이 주었던 인독이 싹 씻겨가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오늘도 정말 독한 인간들의 그 도끼를 하늘아버지의 사랑으로 이겨내신 주님의 은혜가 여러분 안에 충만하기를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보배로우신 주님의 은혜를 감사합니다. 주님, 밤새도록 사람들에게 맞으시고 욕 먹으시고 조롱당하셨던 주님, 그러나 불법 재판을 당하셨던 주님, 사람들의 눈에 보기에는 피해자 같았으나 주님은 차원이 다른 세계에 계신 분이셨습니다. 하늘아버지의 영광을 선포하셨습니다. 주님, 우리도 세상 사람들이 주는 상처를 묵상하지 말고 하늘 아버지를 묵상하게 하시고 하늘의 음성 듣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